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핵 위협은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위협 대처가 모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모두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고위 관리들을 만난 뒤 내일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내년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으로 명명된 이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대외 원조와 환경, 농업, 노동 분야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새 예산안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안전이 없인 번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예산안을 보면 국방비는 올해보다 540억 달러, 거의 10% 늘었고 국토안보부와 보훈처 예산도 각각 7%와 6% 증액됐습니다. 반면 환경청 예산은 31%, 대외원조 등을 담당하는 국무부는 29%, 농업부와 노동부는 예산이 21%가량 크게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 2018년 10월부터 시작하는 예산으로 상원의원의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승인됩니다. 미 상원은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쉬운 두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 혹은 반대할지 불투명해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네덜란드 총선에서 온건 보수 성향의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은 전체 150석 가운데 33석을 차지해 의회 제1당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슬람, 이민에 모두 반대했던 극우 성향의 자유당은 20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마르크 루이테 총리는 이날 총선 결과가 나온 뒤 네덜란드 국민이 잘못된 인기 영합주의를 거부했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네덜란드 총선은 올해 실시될 프랑스와 독일 총선에 앞서 유럽 전역에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의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여겨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방부 부장관에 미 보잉사의 패트릭 샤나한 수석 부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보잉은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기 생산업체이자 방산업체입니다. 샤나한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로버트 워크 현 부장관을 대신해 국방 예산과 군 현대화, 보건 등 중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2인자에 오르게 됩니다. 백악관은 샤나한 지명자가 보잉사에서 공급망과 운행 책임을 담당했었고 그 앞서 보잉 737, 747 등 다양한 기종의 관리 감독, 미사일 방어 시스템 책임을 맡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는 모술 서부의 절반 이상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 대변인 야히야 라술 준장은 16일 AP통신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을 60% 가까이 탈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술 대변인은 모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현지에선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동맹국들 간의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1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의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나토의 힘은 원기왕성하고 개방된 토론을 허용하는 데 있지만 수사적인 표현이나 특정 언어의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르단강 소환지구에 추가로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미국의 제이슨 그린블렛 중동특사와 만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닭튀김 요리 좋아하시나요? 고소한 튀김과 또 부드러운 살코기를 같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식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고기용으로 키우는 닭은 연간 610억 마리가 넘는다고 하고요. 이유는 맛이 좋고 아주 저렴한 가격 때문에 모두가 즐기기에 좋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많은 육류를 기르고 또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먹이를 줘야 하고요. 또 대규모로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 오염 문제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최근 미국의 한 업체는 닭의 자기 복제 세포를 이용해서 최초의 인공 닭 튀김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닭을 키우고 도축할 필요 없이 더 효율적이고 인도적으로 생산한 청정고기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미 소의 세포에서 쇠고기를 생산한 데 이어서 닭고기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 청정고기가 기존의 육류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 닭고기 1인분을 만드는 데 약 $9,000가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4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과 또 인공고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 닭튀김 요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3월 17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5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역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함흥도 역시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기록하겠고요. 끝으로 청진은 1도에서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존 메이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ho says? 내가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누가 말하나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Baton Rouge.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 But then again, I don't remember you. Who says I can't get stoned? Call up a girl that I used to know. Fake love for an hour or so. Who says I can't get stoned? Who says I can't take time? Meet all the girls in the county line. Wait on fate to send a sign. Who says I can't take tim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Austin too. I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 But then again, I don't remember you. I can't get stoned. Plan a trip to Japan alone. Doesn't matter if I even go. Who says I can't get stoned?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time since 22. I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일본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목요일 미국과 일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군의 방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 공조를 강화하기로도 미국과 일본 양측의 뜻을 모았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아시아 순방 살펴보겠고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65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총선에서 여당이 극우 야당을 꺾은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군요.
네,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수요일 이 첫 방문국인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목요일에 회담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틸러스 장관은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가 미국과 일본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센카쿠 열도는 일본 남쪽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섬들인데요.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벌어질 경우에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서 방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일본은 그동안 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 조약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꽤 공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이 이 센카쿠 열도를 이 안보 조약의 적용 범위에 넣는다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의 이 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일본 정부가 꾸준히 이걸 미국 측에 요청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전 미국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확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3일에 일본을 방문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 이 센카쿠 열도에 미일 안보 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7일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이 외무상과 통화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회견에서 또 그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다른 길로 가도록 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며 기존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과 의견을 교환했고 또 한국, 중국과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틸러슨 장관이 말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게 뭔가요?
예, 틸러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접근법 법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과 이 기시다 외무상이 미국과 일본, 한국이 보조를 맞춰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걸 압박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견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예, 최근에 한국에서 이 졸속 추진 논란으로 이 파기 또는 재협상의 여론이 일고 있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한일 간 합의에 대해서 지지한다. 양국이 솔직히 노력해서 해결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서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이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동맹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의 일본 방문 소식을 들어봤는데 다음 방문국은 한국이죠?
예,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금요일에 이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걸로 이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후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실무 오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또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할 예정인데요.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고요. 이어서 토요일에는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18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틸러슨 국무장관과 북핵 문제를 주된 의제로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목요일 총 650억 달러 규모의 35개 대형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요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베이징 국립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직후에 이 같은 합의가 공개됐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장밍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금융투자와 과학, 사회 간접 자본시설 건설, 에너지, 우주 등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큰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중국의 전략적 요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인 필요가 맞아떨어진 걸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국은 이 지역 강국인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기회를 얻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예, 살만 사우디 국왕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비전과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이 다국가 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가 만나면 효과가 더 커질 걸로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 비전이란 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의존도가 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체제를 바꿔서 자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30년이면 인구 증가 때문에 석유가 바닥날 거라는 국내외 예측에 따른 비상 대책입니다. 살만 국왕은 이 계획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지난달 26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한 달 동안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동 6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살만 국왕은 중국 방문에 앞서서 지난 월요일에 일본에 들렀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이를 위해서 에너지와 의료, 농업, 투자, 문화 등 9개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설정했는데요. 특히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특구 신설을 포함해서 자동차 제조 실현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살만 사우디 국왕의 일본 방문은 지난 1971년 파이잘 국왕 이후 46년 만의 일인데요. 지금 일본 기업들은 살람 국왕의 방문이 중동 진출에 날개를 달아줄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 소식인데요. 네덜란드 총선 결과가 전해졌는데 집권당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에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개표 결과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전체 150석 가운데서 33석을 차지해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원내 최다 의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번 네덜란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덜란드의 총선 결과를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반기는 이유가 뭔가요?
예, 요즘 유럽 각국에서는 강경 극우 정치 세력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민족주의 등을 앞세워서 이민, 난민의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대중영합 노선, 이른바 포퓰리즘 정파가 지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파들은 지난해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처럼 유럽연합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유럽연합이 약해지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올해 굵직굵직한 선거가 이어지게 되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번 네덜란드 총선이 극우 정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첫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는 극우파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투표일 직전까지도 네덜란드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극우 정치인인 헤이트르 빌더스 대표가 이끄는 이 자유당이 현 집권당을 누르고 제1당으로 올라서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표 결과 자유당은 지금의 의석보다 5석 늘어난 20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목요일에 총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이후 잘못된 포퓰리즘의 흐름에 그만이라고 외친 날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약진한 정당은 녹색 좌파당인데요. 지난 2012년에 4석에서 지금 무려 10석을 더 확보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환영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죠.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극단주의에 대항한 명백한 승리라면서 리테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요.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리테 총리에게 친구이자 이웃으로 유럽인으로서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파울로 젠틀리니 이탈리아 총리도 넥시트,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의 유럽연합 탈퇴는 이제 없다. 반유럽연합 우파 세력이 네덜란드 선거에서 졌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제는 유럽연합을 변화시키고 재출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결과가 곧 이어질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군요.
예,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총선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있는데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 주목되는 중입니다. 이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사연임 여부를 결정할 독일 총선이 9월에는 있는데요. 독일의 극우 정당들은 이번 네덜란드 총선 결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 운동의 전략 변경에 나섰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목요일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비는 대폭 늘리는 대신 다른 부처의 예산은 줄이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예산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 판사가 수정된 행정명령마저 시행을 가로막은 건데요. 이 소식 알아보고요.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힌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네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목요일 공개됐습니다. 미국 우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예산 청사진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이번 예산안은 국방 지출은 상당 규모 늘리는 대신 해외 원조나 환경 규제 등을 책임지는 부처 예산은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해서 그대로 예산이 집행된다면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급격히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표방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수요일 예산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이 하드파워를 강화하는 예산안으로 문화 지원이나 대외 정책을 아우르는 소프트 파워에 대한 예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19개 정부 부처와 기관 가운데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기관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자, 이 국방 예산 부분의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예고했던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거의 10%, 즉 540억 달러 늘어나면서 약 6천억 달러로 확대됩니다. 국토안보부 예산도 약 7% 증액되는데요. 이 가운데 26억 달러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지요. 앞서 멕시코에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멕시코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선 연방정부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전 회계 추가 예산이 이미 장벽 건설에 15억 달러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 장벽 건설 예산은 총 41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정부 지원보단 많지만 국토안보부가 예상하는 건설 비용 220억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네. 자, 반대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처는 어딘가요?
네, 우선 환경보호청 예산이 31% 삭감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멀버니 국장은 예산이 줄어도 핵심 기능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실행에 들어간다면 3천 명 이상이 감원되고 수십 개의 환경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9천 명에 달하는 환경보호청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 측은 예산 삭감 규모는 이 환경보호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산안은 국무부의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요?
예, 국무부 예산이 약 29%, 100억 달러 정도 삭감되는데요. 해외 원조나 기후변화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국무부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할 계획이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에 반대하면서 삭감폭이 좀 줄었는데요. 이 해외 원조 기금은 대폭 삭감되지만 이스라엘 지원금 30만 달러는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국무부 외에도 농무부와 노동부, 보건후생부 등의 예산이 대폭 깎였고요. 문화예술계 지원도 대폭 줄어들면서 미 전역에 1,500개 달하는 공영라디오와 TV에 대한 자금 지원도 삭감됩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예산안을 냈다고 해서 바로 정부의 예산이 되는 건 아니죠. 예, 대통령은 제안만 할 뿐이고 이 사실상 예산을 직접 짜는 곳은 의회인데요.
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요. 공화당 의석은 52석에 불과합니다. 자,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화당 의원들 역시 모두 예산안을 지지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보니까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출신 존 야무스 의원은 VOA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하려는 예산은 미국의 경제와 교육, 환경, 해외 원조, 기간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정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목요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요.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힘들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가 수요일 일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왓슨 판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에 어긋난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 발언을 들면서 행정명령에 종교적 반감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이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발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2015년 말에 프랑스 파리와 미국 샌버나디노에서 일어난 테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런 발언을 했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테러를 막기 위해 철저한 입국 심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발언 강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 1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무슬림 입국 금지라고 부르고 싶어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와이 법원 판사가 이런 발언들을 지적한 겁니다.
네. 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이란과 시리아, 예멘 등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 나라의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인구는 전체 무슬림 인구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차별이란 점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법원 명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이 사법권이 도를 넘은 경우라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입니다.
This new order was tailored to the dictates of the ninth circuits, in my opinion.
네, 새 행정명령은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수정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사실 항소법원의 명령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처음부터 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지 말았어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는 국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면서 법률 조항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고요. 이번 법원의 명령은 미국을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 하와이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이런 하와이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주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하와이 관광산업과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덕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아무리 소수라도 주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Any sort of discrimination that occurs that's unconstitutional or illegal, if it results in any harm to our state.
네, 헌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어떤 차별 행위 또 하와이주가 어떤 시기로든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이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말했는데요. 차별이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번 법원 명령은 행정부 조처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소송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필요한 데까지 가겠다면서 대법원까지 가져갈 뜻을 밝혔습니다. 기존 행정명령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던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하와이 소송 역시 다루게 됩니다.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주는 하와이 주뿐만이 아닌데요. 수요일 동북부 메릴랜드 주와 서북부 워싱턴 주에서도 관련 심리가 있었는데 메릴랜드 연방 법원 역시 목요일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했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매우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데빈 누네스 의원이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들은 얘기로 미뤄볼 때 사실상 트럼프 타워 도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누네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뉴욕의 트럼프 타워 건물은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가 있던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택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예. 자, 누네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고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반박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누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누네스 의원이 이끌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트럼프 타워 도청 문제를 다뤘는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슈프 의원은 법무부가 오늘 월요일까지 증거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강제 소환 절차까지 밟겠다는 건데요. 하원 정보위는 원래 지난 월요일까지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지만 법무부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청이 여러 방식을 포함한다면서 압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동안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트럼프 타워가 도청됐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다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가리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원 정보위원회 역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입니다. How Sweet It Is.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needed the shelter.
you, baby. Oh, yes.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It's just like sugar sometimes.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Whoa, yeah. Thank you, baby. Oh, yes.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Oh, now.
How sweet it is to be loved by you.
It's like jell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의회 예산국이 공화당 계획이 도입될 경우 보게 될 이해득실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미국 의회 예산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어떤 곳인가?
미국 의회 예산국은 1974년 7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서명한 의회 예산 지출 유보 통제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입법 보조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 과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방기관인데요. 1975년 2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예산 심의 절차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좀 특이한데요.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연방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가 각각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를 토대로 의회가 예산 결의안을 만들고 심의합니다. 대통령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긴 하지만 의회는 이를 참고할 뿐입니다. 때문에 예산안 편성과 심의에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 입수가 의회로서는 필수적인데요. 의회 예산국이 출범하면서 미 연방의회는 종전의 행정부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예산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받습니다.
초당적 연방기관.
미국 의회 예산국은 미 의회 상원과 하원 예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철저한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강조하는 연방기관입니다. CBO is strictly nonpartisan. 키솔 미 의회 예산국 국장의 설명 듣고 계신데요. 의회 예산국은 이를 위해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철저히 전문성에 기초해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공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의회에 제공만 할 뿐 정책을 권고하는 기능은 갖지 않고요. 모든 판단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의회 예산국의 주요 업무.
Each year, CBO's economists and budget analysts produce dozens of reports and hundreds of cost estimates.
네, 키스 홀 의회 예산국 국장 설명 듣고 계신데요. 의회 예산국 소속 전문가들은 연간 수십 건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에 따른 경비를 산출하며 수백 건에 달하는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직접 방문 내지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종 예산과 법률, 정책 등이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의회와 의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의회 예산국은 추후에 이런 가정들이 실제와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의회 예산국 주요 업무로는 또 대통령이 매년 연초에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일도 있는데요. 연방의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이 보고서를 참조하기도 합니다.
의회 예산국 조직.
의회 예산국은 예산 분석실과 재정 분석실, 거시 경제 분석실, 미시 경제 연구실 등 8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직원은 약 230명인데요.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이지만 법률 전문가나 첨단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도 포진해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 국장은 연방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이 정당과 무관하게 임무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공동 선출합니다. 초대 의회 예산국장은 1975년에 취임한 여성 경제 전문가 앨리스 리브린이었고요. 지난 2015년부터 현재 키스홀 제9대 예산국장이 의회 예산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국과 행정부의 예산국.
종종 의회 예산국과 행정부 산하 예산관리국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회 예산국과 예산관리국은 예산 관련 업무를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상위 기관이 다른, 완전히 다른 기관입니다. 예산관리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각 정부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예산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회 예산국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긴 하지만 각각 예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서로 보고서 내용을 토론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관리국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 예산국은 정치적 상황이 업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기관의 보고서 모두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정부의 예산관리국 경제 전망보다 비관적인 예측 경향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집중 조명받는 의회 예산국.
미 의회 예산국이 지난 13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보고서에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일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건강개혁법을 도입할 경우에 오는 2026년까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400만 명 더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2026년까지 정부 재정 적자는 3,370억 달러 줄어든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자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새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수많은 서민의 건강보험을 박탈하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도덕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 의회 예산국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정치 공방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그간 쌓아올린 명성이 흠집이 날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의회 예산국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오늘 we'll be learning what ears are burning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에밀리는 자키에게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어제 내 친구 애나를 봤어.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걔가 너 생일 파티 얘기를 하더라. And she said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그러면서 자기가 1년 내내 갔던 파티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자키는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귀가 간질간질했구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E-A-R-S. Ears are burning. A-R-E, are burning, burning, B-U-R-N-I-N-G, ears are burning이죠. 말 그대로 하면 ears, 귀가, are burning, 탄다, 귀가 불타고 있어가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 지금쯤 귀가 간질간질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면 귀가 간지럽다는 표현이 바로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그러니까 if people say my ears were burning, 만약 my ears were burning이라고 얘기한다면 it means someone was talking about them, but they weren't there to hear about it.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imagine this situation.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Now, someone is talking about you in another place and not here. 지금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어째 귀가 좀 간질간질 하신가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남들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는 듯해서 귀가 가렵다.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이글스의 The Best of My Love, 당신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very night I'm lying in bed, holding you close in my dreams,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that we said and coming apart at the seams. We tried to talk it over, but the words come out too. Says
wasting our time on cheap talk and wine. Left us so little to give. That same old crowd was like a cold dark cloud that we could never rise above. But here in my heart I give you the best of my love. Oh, sweet darling, you get the best of my love.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예멘에서 30회 이상 공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위험한 알카에다 테러 그룹은 여전히 서방 세계를 공격할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미군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 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테러를 소탕하기 위한 공격은 예멘 정부와의 공조 아래 실시됐다고 데이비스 대변인은 말하고, 미군은 아라비아 반도의 무장 세력과 그 시설을 타격해 이들 테러 조직을 와해시키고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공격 목표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이들이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은신처로 이동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러 분자들은 예멘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간을 갖고 미국을 향한 테러 공격을 모의, 지시, 고무해왔다고 데이비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최근의 공격은 아비안, 알바이다, 샤브와 같은 지역에 있는 무장 요원과 장비를 목표로 했으며, 이로써 테러 그룹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예멘 정부로부터 빼앗은 지역을 은신처, 테러 모의 장소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데이비스 대령은 말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는 알카에다의 한 분파로 매우 위험한 조직입니다. 이들은 내전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이라크의 IS나 시리아에서 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의 피를 손에 묻히고 있다고 데이비스 대령은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는 살인적인 테러 조직이라며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살해하는 데 뛰어나며 또 그런 행동을 계속할 결의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방관리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그룹은 지방은 물론 인근 중동지역, 미국과 서방을 포함한 국제사회까지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그들의 작전 수행 능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멘 정부 그리고 동반자들과의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데이비스 미 해군 대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